안녕하세요. 아네스테지올로지의 편집장인 에반 카르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입니다. 2020년 8월 간행본에서 저널 에디터들이 선정한 몇 가지 하이라이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달은 수술 후 성인 환자의 가바펜티노이드 계열인 가바펜틴과 프레가발린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진통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평가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퀘벡의 라발대학교의 마이클 베렛 교수와 캐나다 내 여러 기관의 동료 연구자들이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급성 통증 정도를 1차 평가 지표로 하였고, 임상적으로 유의한 최소한의 차이를 10%로 하였습니다. 평가를 위해 약 2만 5천 명의 환자가 포함된 280건의 임상시험을 분석하였습니다. 대조군과 비교 시 다양한 시간별로 가바펜티노이드는 수술 후 통증 정도가 9% 이하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치이지만 그 효과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가바펜틴과 프레가발린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가바펜티노이드 사용은 수술 후 구역과 구토 위험을 감소시켰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어지럼증과 시각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더 높았습니다. 수술 후 만성통증의 예방 효과가 없었으나 부작용의 위험성이 더 컸습니다. 이 결과는 성인 환자의 수술 후 통증 관리를 위해 프레가발린이나 가바펜틴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음 임상 연구는 심폐우회술 중 돌발파 억제가 수술 후 선망의 위험인자에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보스턴에 위치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후안 페데몬테 교수와 미국 내 여러 기관의 동료 연구자들이 본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덱스메데토미딘 유도수면을 이용한 중환자실 신경장애 최소화 임상시험의 후향적 코호트 관찰 하위 연구입니다. 60세 이상 심장수술 환자 15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연관성과 인과관계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검증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선망 위험 인자를 평가하였습니다. 환자들 대부분의 뇌파 자료도 분석하였습니다. 돌발파를 억제한 환자에서 선망 발생률은 25%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돌발파를 억제하지 않은 환자의 6%만 선망을 경험하였습니다. 신체 기능, 심폐우회술 중 최저체온, EEG알파파를 예측 변수로 하여 돌발파 다변수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연구팀은 돌발파 억제와 환자 연령이 선망 다변수 모델에서 예측 변수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페데몬테 교수와 동료들은 심폐우회술 중 돌발파 억제가 심폐우회술 중의 신체 기능과 체온에 영향을 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돌발파 억제는 수술 중 EEG알파파가 수술 후 선망에 미치는 효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종양 환자에서 뇌혈류와 뇌산소 대사율에 대한 페니레프린과 에페드린의 효과를 정량화하려는 연구입니다.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병원의 클라우스 코흐 교수와 동료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에페드린과 비교하였을 때 페닐에프린이 선택된 뇌 영역에서 뇌산소 대사율을 감소시킨다는 가설을 검증하였습니다. 이는 이중 눈가림 임상시험으로 마취 상태의 뇌종양 환자 24명을 에페드린 또는 페닐에프린 치료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였습니다. 승합제 주입 전과 주입 중에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으로 뇌혈류와 뇌산소 대사율을 측정하였습니다. 뇌의 종양 주위와 정상 상태의 반대측 영역을 모두 스캔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승합제 주입 전후의 종양 주위 뇌산소 대사율 값에서 실험군 간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측 뇌의 뇌산소 대사율에도 실험군 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페니레프린과 비교하였을 때 에페드린이 반대측 뇌의 뇌혈류와 뇌국소 산소 포화도를 유의하게 증가시켰습니다. 두 영역에서의 산소 추출률의 변화는 실험군 간 비슷했습니다. 연구팀은 종양주의와 정상반대층 뇌의 뇌산소 대사율 변화가 에페드린 투여군과 페니레프린 투여군 간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페니레프린과 비교 시 에페드린은 정상반대측 뇌의 뇌혈류와 국소뇌 산소포화도 증가와 연관성을 가졌습니다. 다음 임상연구는 마취 전문의들의 약물 사용장애 발병률을 정량화하였습니다.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위치한 메이오 클리닉의 데이비드 오 워너 교수가 이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마취 전문의 인증기관이나 수련을 마친 의사의 사망에 대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미국 마취과학회와 국가사망지표로부터 얻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약 4만 5천 명의 의사 중 600명이 수련 후 약물 사용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체 발병률은 의사 1,000명당 0.75였습니다. 발병률은 남성에서 여성보다 약 2배 더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미국 레지던트 과정 수료자 중 약물 남용의 30년간 누적 예측 발병률이 약 1.6%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와 알코올은 가장 일반적으로 남용되는 물질입니다. 약물 사용 장애를 가진 레지던트 과정 수료자의 약 20%가 마지막 추적 시점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존자의 약 40%에서 재발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 개나 두 개 레벨의 요추 유합술 이후 회복 향상법이 회복의 질을 개선한다는 가설을 검증한 소규모 임상 연구입니다. 뉴욕주의 웨일 코넬 의대의 엘렌 소핀 교수 연구팀이 이중 눈가림 임상 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팀은 56명의 환자를 일반 치료군 또는 회복 향상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였습니다. 회복 향상은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 치료에 해당하는 17개의 근거 중심 요소로 구성되었습니다. 1차 평가 지표는 수술 후 3일차의 회복의 질 40점수였습니다. 연구팀은 회복의 질 40점수가 회복 향상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사전 결정한 임상적 유의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0일차, 1일차, 2일차, 14일차 또는 56일차 회복의 질 40점수에서 통계적으로나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몇몇 2차 평가 지표는 회복 향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수술 후 1일차의 경우 경구 투여까지 걸리는 시간, 자가 조절 진통 사용 기간,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을 포함하였으나 2일차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척추수술의 경우 회복향상 전략이 유의한 임상적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은 쥐의 만성통증 모델에서 후근신경절 자극이 통증 유사행동의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연구입니다. 위스콘신주의 위스콘신 의과대학의 류 궈랑 교수 연구팀과 중국 허난성에 위치한 정저우대학 제1부속병원의 동료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팀은 경골동맥 손상을 통한 외상성 신경병증이나 모노소듐 아이도아세테이트 관절강내 주사를 통해 유도한 무릎 골관절염을 가진 쥐의 후근신경절을 자극하거나 척수를 직접 자극하였습니다. 대조군의 쥐는 손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통증과 관련된 반사행동, 기능적 행동, 정동행동의 종합검사를 통해 진통효과를 평가하였습니다. 신경이 손상된 쥐에서는 L4의 한 레벨 신경절 자극에 비해 L4와 L5의 여러 레벨 신경절 자극이 유해한 기계적 자극에 대한 과민 반응을 감소시켰습니다. 골관절염을 가진 쥐에서 L3와 L4의 여러 레벨 신경절 자극은 L3나 L4 한 레벨 신경절 자극에 비해 무릎 운동에 대한 반응성을 감소시켰습니다. 연구팀은 후근신경절 자극이 말초 신경병증성 골관절염 쥐 통증 모델에서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연구는 위약군이 없는 조건에서 신경절 자극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이 모델이 기계적 자극 연구에 적합한 플랫폼일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이번 달의 임상 집중 리뷰 논문은 제2형 당뇨 환자에서 경구혈당 강화제의 수술 전후 관리에 대한 조사 연구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에라스무스 병원의 장 샤를 프리저 교수 연구팀과 브뤼셀 자유대학교의 동료 연구자들이 리뷰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의 주요 카테고리를 검토했습니다. 여기에는 1차 약제인 메트포르민과 같은 간의 내인성 포도당 생성 억제제, 인슐린 분비 촉진으로 혈당을 감소시키는 약제, 인슐린 작용 촉진으로 혈당을 감소시키는 약제, 인슐린 작용 증가로 혈당증을 감소시키는 약제, 당 흡수 억제제, 요당 배출을 증가시키는 약제가 포함됩니다. 연구팀은 각 약제 종류별로 수술 환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요약했습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예정된 수술의 경우 혈당 강화제 투여 중단을 권고했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 근거하여 치료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공복, 식사량 감소, 신기능 장애의 위험으로 인해 수술 당일에 치료 중단이 권고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혈당 강화제의 투여 지속은 안전한 것 같습니다. 프리저 교수와 공동저자들은 우발적 투여 중단이 혈당증 관리를 악화시키고 합병증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설포닐 우레아 또는 나트륨 포도당 공동수송체 2 억제제의 부적절한 중단은 저혈당증이나 케톤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환자의 염류 코르티코이드 이상을 다룬 리뷰 논문으로 이번 달 간행본 하이라이트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위치한 위트 와테르스란 대학교의 글래드네스 다칼로 네타테 교수 연구팀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호주 내 여러 기관의 연구자들이 이 리뷰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최근 중환자에서 염류 코르티코이드 축의 역할이 새로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연구팀은 이를 플루드로 코르티손이 결합된 보조 당뇨 코르티코이드로 치료한 폐혈성 쇼크 환자 사망률이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증명한 최근 연구에 대한 관심의 결과로 봅니다. 게다가 혈관 확장성 쇼크 치료에서의 안지오텐신2의 유효성이 새롭게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뇨 코르티코이드가 염류 코르티코이드 수용기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또한 염류 코르티코이드 수용기, 알도스테론 상호작용은 염류 코르티코이드 수용기, 글루티 코르티코이드 상호작용과 다르며 세포에 대한 다양한 효과를 유발하는 수용기 리간드 상호작용에 근거합니다. 쇼크가 발생한 중대 질병 환자의 높은 사망률과 연관된 저레닌성 저알도스테론증이 기존에 설명된 바 있습니다. 중환자에서 다양한 혈장 알도스테론 농도를 비롯해 레닌 농도의 증가에 대한 반응으로 부신 알도스테론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환자에서의 염류 코르티코이드 대체 효과와 마찬가지로 저알도스테론증의 평가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쇼크 상태에 대한 안지오텐신2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염류 코르티코이드 결핍이 중환자와 관련된 병태 생리인지 여부와 플루드로 코르티손의 치료 효과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네스테지올로지의 흥미로운 연구를 살펴보는 데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몇 주 뒤에 9월 간행본의 하이라이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